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지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자, 이 구절 구구절절이 이렇게 후배 목회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나 혹은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바로 그 구원의 지식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이렇게 확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이런 구원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성경책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지혜보다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철학자보다도 더 깊고 깊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이 모든 내 인격을 형성한 모든 부분들이 다 조금 조금씩 깨어지고 마모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럽니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모난 인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이런 심령 상태로는 선한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요거 이득을 계산하면서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던가요? 또한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선한 일 하지 않던가요? 남에게 구제하면서도 남들이 나에게 뭐 구제천사니 뭐 이런 칭호를 달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내고 그것도 방송국에 기탁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유익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여러 번 지어먹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는 먼저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는 우리의 손길을 주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주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제합니다. 손길은 이웃에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제사역의 모토입니다. 모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안 갔어요. 그게. 이런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그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우리 주님을 보고서 야 멋있다. 나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것이 성경 읽는 자들의 유익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예수를 발견했고 지금 얼마만큼이나 예수를 닮으셨고 요거 과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얼마나 그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심령이 아주 지혜로워지고 또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특권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배운 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배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상반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15절에 갈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갓난아이 때부터입니다. 디모데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니게라는 엄마고 경건한 유대인인데 경건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니게로 엄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받은 거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멋있는 영성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디모데가 가정에서 받았던 그 믿음의 믿음과 훈련이 그의 영적인 삶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디모데는 영적인 거목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음으로써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 훈련은 교회 사는 훈련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애가 듣든지 못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고 조금 커서는 무릎 위에 얹어놓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바빠 귀찮아 뭐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선악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믿는 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친히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멋지게 잘 가르쳤는데 삶은 삐딱하게 살면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위선자 그러잖아요. 삐딱하게 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게 좋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쥐약이고 독약입니다. 그건 아이들을 심각한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런 아이들은 이중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커서는 부모에게 실망한 나머지 신앙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는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을 함으로써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 다음에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전후 좌우를 분별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분들은 아이들의 교육 시기를 이미 놓쳤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실 것을 바랍니다. 신앙교육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을 또 시켜야 됩니다. 사람다워야 되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기교육, 영재교육 시켜서 아이들이 남보다 더욱 똑똑하게 되어서 덧셈, 뺄셈, 암삼 척척 해내고 단어 잘 외워서 스펠링비에 나가서 1등하고 학교에서 남보다 좋은 성적 내고 입신 출세하게 되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인생을 걷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바랍니다. 인성도 참 좋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들을 키우지 말고 조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을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좀 아들 그렇게 키울래요? 이거 잘못 키운 말이요. 세계사를 볼 때 칼 마크스, 공산주의 우대가리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사상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 삐딱하게 나가지고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또 니체 같은 사람, 목사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삐딱 선타고 나갔어요. 지성인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이런 사람들, 러셀, 영국의 러셀 같은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녀를 위해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고 언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 몇 살이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랍비는 이미 6개월이나 늦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늦었대요 벌써.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6개월만 늦었겠어요? 1년 6개월이나 늦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을 복중에 가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머니들이 아기를 복중에 가지면서 하는 일은 뭐지요? 태교. 아이들을 태중에서부터 교육하는 일이 태교가 아닙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조심하는 일이 태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이 점을 자각했다면 우리 캠년장 성도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지요? 아이들의 눈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뭐라고 위선자네 그럽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캠년장 교회 부모님들은 뭐예요?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어른이 된 거 말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를 보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삶의 보문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친 거는 일주일에 달랑 한 시간도 안 돼요. 한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20분. 그러나 가정에서는 24시간 주야장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삶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터린 부스라는 구세군의 어머니 슬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는 헌신하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남편을 내조하여서 구세군을 일으키는데 큰 공로도 세웠지만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자녀 교육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사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내 자식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먼저 넣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참 캠년장 교회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아이를 야 너 가 그러면서 보내지 말고 무슨 일을 먼저 해달라고 오래전에 부탁해 십수년 전에 부탁했었어요. 본당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라 그랬지요.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 시작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교회 학교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헐레벌떡거리면서 본당에 들어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말고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이 뭔가 하면 예배가 늦어서 아래쪽 파킹낮에 파킹장에 차를 파킹하고 헐떡거리면서 헥헥거리면서 뛰어서 본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서 호흡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예배를 진정 그 예배 드리지 말고요.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늦어도 그렇게는 오셔서 은혜 받기 위해 준비기도 하십시오. 아니면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자리로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 베푸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서 내 옆에서 적어도 5분, 10분 기도한 다음에 보내보세요. 그게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년이면 52번입니다. 10년이면 520번입니다. 그게 쌓입니다. 거룩한 주의전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이거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아동부로 내려보내고 중고등부로 내려보내주세요. 다음 주부터 하시겠습니까? 뭐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열심히 아멘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 책입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거룩해서 만지기도 곤란하다. 선반에 올려놨다가 교회 와가지고 후 불고 먼지가 아니면 후땅신자 되어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해서 읽고 너덜너덜한 성경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가르치고,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자라서 대학교로 내품을 떠날 때 아이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우매한 우리의 심령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럽고 탁한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슬라에 자고 있는 어린 아들과 딸들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여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되어지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